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와,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가 있을까 어려웠던 거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듯이 뭔가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고요. 아니다, 그거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묵상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단어의 뜻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좀 궁금하고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걸 신학교에서는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는 뭐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피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어디를 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교회에서 저에게 종종 설교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하나씩 좀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선하심, 좋으심 같은 말이에요. 좋다, 선하다 같은 말인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노래로도 그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도 되게 많아요. 잘 아시는 노래로 뭐가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노래가 옛날 노래죠. 있고요. 요즘 노래도 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하면은 오늘 예배가 끝날 것인데, 그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맞아요? 네. 하여튼 많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문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자체가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가 좋다, 선하시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다고 할 때 맨 처음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다? 좋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말씀을 주로 통해서 알려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 다양하지요. 제가 작년 가을 정도에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라는 3.1교회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살짝 복습 요약을 잠깐만 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 내용으로 연결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기사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창조 기사에는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화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뭘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모든 만물은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존재의 개념,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지으셨다는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주님이 지으셨다.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인 거지요. 자, 두 번째 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예, 좀 더. 예,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그게 기본이죠.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차곡차곡 부여해 나가시면서 이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께서 그 왕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로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집중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6일째까지 창조 과정 속에 주님은 뭔가를 만드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질서로 확립이 되도록 질서를 부여해 나가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혼돈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질서를 차곡차곡 부여해 나가시면서, 누구 방식의 질서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방식의 질서이시니까 누가 왕이신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이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주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별이 생겼고 질서가 생겼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고 낮과 밤이라는 질서가 확립이 되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이 3, 4, 5, 6일 계속 2, 3, 4, 5, 6 계속 이어집니다. 자, 둘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물을 아래 물, 윗물, 이렇게 물을 두 개로 나누시고는 그래서 가운데가 궁창이 되었어요. 3일째에는 아래쪽 물들은 한쪽으로 모여라,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육지가 무치 되었다.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질서의 확립입니다. 4, 5, 6 마찬가지죠. 4일째는 해달별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들로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확립해 나가신 과정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로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절정에 누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컨텍스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 사람은 어떠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자, 26절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힘내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형상, 모양, 다스리다라는 세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화면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여주시면은요. 자, 모양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을 진짜 전인격적으로 닮은 존재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닮아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자, 형상이라는 말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합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상 혹은 동상이라는 말로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존재의 실제 임재, 실제 현존, 대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닮았으므로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1, 2, 3, 4, 5,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권자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께서 통치자이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1일부터 6일째까지의 창조 과정이었는데 그 맨 마지막 클라이맥스 절정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뭘 만드신 거죠? 이들이 왕이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확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야죠.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자, 오늘의 핵심 단어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좋으심. 이 좋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좋다가 몇 번 나오죠? 7번 나옵니다. 아,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신학교 교수이기도 해서 틀릴까 봐 여러 번 다시 세고 또 다시 세고 이렇게 나왔어요.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요. 하루에 뭔가 하시고 끝날 때 좋았더라. 끝날 때 좋았더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외가 있어요. 둘째 날에는 좋다라는 말이 없고요. 세 번, 3일째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6일째에 좋았다라는 말이 또 두 번 나옵니다. 뭐 6일째는 맨 마지막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틀째는 왜 보시기 안 좋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궁금해지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좋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선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문맥에 따라서 복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주로 좋다, 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떤 사물이나 상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의 상태를 설명할 때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 상태 이런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good, 반대말은 bad 혹은 evil 뭐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이 표현이 나중에 뭘로 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좋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좋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한 단계를 완성하셨을 때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한 텀이 이렇게 끝났을 때 좋았더라라는 말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자, 1일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뭔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해 가시는 과정이었는데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가 뭔가 완성이 되니까 좋다라고 나옵니다. 자, 둘째 날 뭘 다루셨지요? 물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윗물 아랫물로 나눠져라 이렇게 나눠졌고 가운데 궁창이 됐죠. 근데 좋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다루시는 것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다루시는 것이 3일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좋다라는 말이 물 다루시는 내용이 끝날 때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지요. 물을 다루시는 과정이 끝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좋았더라, 좋다라고 부르고 있던 이게 무슨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상태가 건강한데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원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그냥 점검만 해볼게요. 자, 3일째에는 채소와 나무 같은 것들을 만드셨죠.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한 과정이 끝나니까 좋았더라. 4, 5, 6, 1에도 계속됩니다. 자, 4일째는 해달별 광명체를 만드셨잖아요. 자, 1장 18절 보니까 해달별 광명체를 만드시고 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또 하나가 끝났어요. 5일째는요. 자, 새와 바다의 물고기 같은 것들을 만드셨지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한 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자, 6일째는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먼저는 땅에 있는 저 뭐 기어다니는 것들이나 짐승 및 가축들을 만드셨지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 단계가 끝난 거죠. 인간 창조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후에요. 6일째 모든 것이 완성되신 후에 좋았더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되자 자,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좋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뜻을 가지게 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좋다라는 표현 속에 완성됨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차곡차곡 보이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단계 한 단계에 좋았다, 좋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주님의 뜻에 맞게 되었다라는 평가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다라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다, 어떤 상태가 괜찮다, 상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의 뜻이 아닌 것이고요. 이 좋다라는 말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 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곱 번이나 창세기 1장에서 일곱 번이나 차근차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리해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도 표현이 어렵지요. 좀 더 쉽게 해보자면요, 주님은 지어나가고 계셨어요. 주님은 빚어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겠죠.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어나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빚어나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질서인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아직 멀은 것 같은데요, 어둠밖에 없는데요. 주님은 빛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조금 더 살을 덧붙여서 최종 버전을 만들어 좀 보겠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좋다라는 말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100% 다 완성되지 않았어도 이것이 현실에서 진짜로 이루어져 가는 거를 좋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 보이고 근데 이루어져 갈 것이고 이런 건데,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좋으신 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좋다라는 말은 절대로 부족한 게 아니고 온전한 의미를 가진 좋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죠. 인자와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야 되는, 넘쳐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주님의 뜻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요. 실제로 열매 맺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래서 사회의 구조가 더 나아지게 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지지받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구원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좋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험하는 사회나 직장의 구조가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한계, 부딪힌 장벽, 이 선하지 않은 거죠. 놓고 싶어지고 안 된다라고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무슨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외시키,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 이렇게 제외시키고 싶은.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때로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서 우는 거 아닙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성경의 계시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왕국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신 거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반드시 되게 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한 세상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루실 창조주 하나님, 나도 포기하고 싶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루시겠다고 성경 첫 장부터 선포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상황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인 좋다, 선하다라는 표현이요, 성경 뒤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설명이 되는 단어가 그래서 되는 거죠. 얘기를 뒤집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기록이 된 것이겠고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다음에 맨 끝에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은 목자이셔서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의 뜻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도망가도, 나는 버리고 가도 주님은 그 선하심을 주워 드시고는 그것을 이루시고 끝까지 오시는 분, 나는 놓았는데 주님은 붙잡고 이루시는 선하심이죠. 110편 118편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시다. 아유, 주님은 착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으시고, 지금 이 악한 상황을 주님도 어째, 원래 착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아, 주님은 착하신 분. 아니요 아니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선하시다라는 말은 주님은 반드시 완성시키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완성시키신다를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말이요, 성경에 절정으로 묘사된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마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무엇이다라는 이 공식 형태로 표현하신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계시 공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분이신지를 문구들을 통해서 표현하신 포뮬라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이런 표현들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하다 라고 하신 구절이 있어요. 자,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고 14절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목자가 무슨 뜻인가, 제가 꽤 오래 전에 특별 새벽기도 때 한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목자란 말은요, 도우미라는 정도 뜻이 아니고요, 구약성경에서는 리더십, 왕권을 가리키는, 인간 왕들을 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 왕권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목자는요, 양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의미가 원래부터 있지는 않습니다. 고대 왕들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소비했지요. 백성들이, 그쵸? 그 왕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 큰 걸 희생을 하고 목숨을 버리고 이런 일은 개념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표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선한, 좋으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힘도 없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하신 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과 권력에 의해서, 물론 그 당시의 정치 체제로 보자면 그렇게 비추어졌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뜻에 반하여 십자가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하신 목자이신 것은 물론 착하신 분 맞지만은요, 더 깊은 성경 전체에서 이 선하다라는 맛의 뜻을 가지고 오면, 자, 좋다 선하다가 뭐라고요? 완성시키신다. 그렇죠?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성시키시는 목자, 선한 목자이신 거죠. 실패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서 주님의 좋으심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완성시키시겠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가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의 사회를 향해서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을요, 그냥 어떤 내면의 소리 명상 이런 데서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그걸 거기서 발견을 하십니까? 나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수용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변화이고 신앙의 성장인 거지요. 여러분 보이세요? 내 안에 완성시키실 좋으신 주님이 보이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셔서 완성시킬 주님이 보이십니까? 몇 년 전 제가 저희 3.1교회 협동 목사로 오기 전에 금요일 날 설교하러 한번, 꽤 오래됐어요,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저의 간증인데 짤막하게 몇 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있습니다만 학위 공부를 하러, 그래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유학을 갔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 중고등부를 단연간 파트타임 교역자로 봉사를 했어요. 중고등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이고요. 소위 1.5세 부서 담당 교역자였습니다. 1.5세가 뭔지 아시죠?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들을 얘기한, 영어를 주로 하는 교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1.5세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1.5세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실제로 1.5세들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미국에 오면은요, 한국말 성장은 멈추고, 그리고 영어는 아직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방황의 시기입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질풍노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도에 그냥 삼켜버리게 되는 이런 친구들이 1.5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제 복음을 심고 사명감, 비전을 심으면 청소년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수련회를 갔어요. 제목을 비전 캠프 이렇게 붙였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를 않으시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뭐 흔한 이름이나 그때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모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30년이 지난 후에, 30년 안에 주님께서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교회 용어이고요. 그게 인간적인 제 속마음은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들아, 교회 좀 나와라.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교회 가면 중고등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눈을 동그랗게 예쁘게 뜨고 목사님 사랑해요,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온갖 다양한 종류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질풍노도와 삼킴을 당하는 부서, 교역자의 믿음이 수직 상승하는 부서가 청소년 부서입니다. 네, 주님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임원들뿐만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온 애들도 많고 하여튼 막 그래도 이제 이것들아 교회 좀 잘 나와라 뭐지, 부모님도 고생하시는 줄 알고 학교 좀 제발 잘 다니고 뭔지 이런 말들이 들어 있는데 교회 용어로 바꾸면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네, 하여튼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수련회였어요. 순서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설교 준비를 제 스쿨에서 다 마치고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마음속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30년 안에 내가 니네 애들 사용할 거라고 너가 오늘 설교할 거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만 묻자. 야, 너 내가 진짜로 니네 애들 30년 안에 존귀하게 쓸 거라고 너 진짜로 믿고 있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이 중에 몇 놈 잘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은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또 있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또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혼났잖아요, 저는. 내려갔어요. 왜 이렇게 그날따라 찬양을 애들이 열심히 하는지. 물론 열심히 하라고 다 시켰죠. 뭐 그렇긴 했는데 나가서 설교했어요. 원고대로 30년 안에 정교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뭐라고 말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막 원고대로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한테도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오늘 큰 절을 세 번 하겠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큰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인 법.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터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드려야 할 인사를 오늘 미리 드리겠다. 큰 절을 세 번 했어요. 민망하더라고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하고서.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얘들아 간식 먹고 기도해야자 이렇게 도망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이렇게 훌쩍 뭐 이게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중에 끝나고 불러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아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냐 했더니 목사님, 주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터진 거죠. 막 터졌어요.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깊은 믿음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애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와 계신 거예요. 와, 이게 와 너무 믿어졌어요. 나는 어른이 애들한테 세 번 큰절했다고 이렇게 터졌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큰절 정도 하신 게 아니구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분은 완성시켜주시는 목자이시구나. 여러분, 제가 그날후로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쵸? 예전에는 막 평가하고 좋으니 나쁘니 그쵸? 이것들아 막 이랬는데요. 그날 이렇게 보니 끝나고 이렇게 제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보니까 이야 우리 학생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변했고 아이들도 변했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27년 남았어요 막 이래요. 와서 저를 더 갚겠다는 거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올 거예요. 아니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명상에서 내면의 소리 듣는 거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떤 개념을 묵상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를 보고 믿는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주의 교회의 확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경계를 넘어 나아가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사회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도록 우리를 주님 닮은 선한 백성으로 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빚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할 텐데요. 창조의 능력으로 선함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계신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셔서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성시키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상태가 악하며 우리가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보지만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창조의 능력으로 주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로 다시 한번 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과 주일학교의 하나님 여름 사역들과 또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으로 다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믿음과 주의 역사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주의 선하심을 이루는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